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밤중에 한밤중에 기도하시는 오늘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주제는 뭐 의심할 여지 없이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24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말씀상으로 볼 때. 다음 날 이제 12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었는데 그러니까 한 12시간 정도 남은 굉장히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제 이 이후에는 이제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질 텐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공식적인 마지막 가르침은 무엇인가? 기도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또 기도를 가르치시는 이 장면 직전에 제자들의 상태는 최상이었어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수께서 떡을 떼고 이렇게 포도주를 나누시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도 우리가 성찬을 할 텐데. 그 성찬의 기원이 되는 그 마지막 식사 장면에서 제자들은 마치 졸업시험을 치는 것 같은 예수님께 대하여 지금까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모든 것들의 결정판, 뭐죠?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정말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따라갈 거고요. 주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을 거고요. 내가 주가 가는 곳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다음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이 이제 제자들의 고백이 조금 퇴색되어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한 겁니다.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고백을 그대로 받으셨겠죠.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후에 이제 오늘 겟세마네 기도와에서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보여진 모습들을 보면은 도대체 이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 정말 가장 멋진 모습으로부터 또 가장 참 비참한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추락하는 이런 상황들을 그리고 그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이 기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 여러분 기도 잘 하십니까? 참 이게 간단한 질문 같은데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도 잘 하십니까? 또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를 여러분은 즐거워하십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요즘 이제 그 피택 받아서 피택은 아니죠. 추천 받아서 집사 후보 그리고 여집사 후보 분들과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데 누군가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집사가 되면 뭐가 많이 바뀌겠는가? 기도할 일이 많아지지. 대표 기도할 일들이 많아지지. 이전에 작년에 장로 후보자 교육을 할 때도 비슷한 이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여러 자리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 일들이 많아지더라. 많아지지 않겠는가? 물론 저희 교회 장로님들 진짜 성숙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그런 부담일 수 있죠. 그 공중 앞에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게 모두가 다 잘하는 건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들이 그런 대표 기도의 자리를 이것은 영적인 리더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특권이다.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그리고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참 귀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받는 것을 보고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적지 않게 보여지는 어떤 기도에 관한 모습은 솔직하게 기도를 서로 미룬다든지 사랑방 리더를 왜 세웠는가? 기도시키려고 세운 것 아닌가? 뭐 이런 농담도 하고요.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사실은 이런 직분이라는 것이 계급이 아닌데 영적인 리더가 함께 있을 때는 내가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마음 놓고 기도를 부탁하고 당연히 그분이 하는 걸로 이렇게 미룰 수 있는 상황. 가끔씩 어떤 경우도 보냐면요,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을 이제 신방을 하거나 만나게 되면은 자 우리 누가 기도할까 하면서 이제 아이한테 기도를 미루기도 해요. 아이가 이렇게 하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순수한 어린아이의 기도가 우리를 감동시키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 요즘에 그런 트렌드도 있는 것 같아요. 복잡한 미사 요구 다 빼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 기도를 잘 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잘한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한 글자만 빼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게 너무 질문이 도발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셨던 어떤 가르침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기도였다는 것. 예수님께서 혼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수도 있었으나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데리고 가셨다는 것. 구경하라고요? 아니요. 나와 같이 함께 아버지께 기도하자.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역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그냥 오늘 구경하고 지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여러분이 스스로 어떻게 자평하고 있든지 간에 오늘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 데리고 가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졌고 저와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읽혀져야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뛰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의 가르침이 분명히 있을 텐데 세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 가르침은 이 기도라는 것은 분명한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같아 보이지만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의 기도가 제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사실 혼자 중얼중얼 하실 수도 있고 혼자 가만히 마음으로만 기도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문장 그대로 제자들에게 들려졌고 그리고 마태를 통하여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이 과정을 보면은 사실 하나하나 좀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은 좀 그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은 우리에게 지금 읽혀지도록 기록한 사람은 열두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태가 맞는데 마태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가까이 있지 않았고 멀리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시긴 하셨지만 물론 가롯 유다는 지금 사라진 상태예요. 11명을 데리고 지금 가셨지만 그 중에 이제 3명, 베드로와 이제 세베대의 아들 이제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조금 더 깊은 자리로 데려가셨습니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좀 흥미로워요. 예수님께서 11명 다 데리고 가시지 왜 이 3명만 가까이 데려가셨을까? 예수께서 편애하셨을까? 제자들 사이의 질투를 어떤 경쟁 심리를 통하여 더 기도하도록 뭐 부추기는 그런 상황일까? 사실 좀 영적인 눈으로 읽으면은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더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의 현장으로 더 깊숙하게 초대하는 것이겠죠. 어떤 그 세베대의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어떤 높은 자리, 더 성공하는 자리, 그런 것을 바라는 시각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데려가셨다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조금 더 예수님의 본질적으로 따라가는 고통과 고난의 현장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어떤 영적인 편애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두 아들의 어머니의 그 로비가 우리 아들들을 이런 그 로비를 사실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침노 중에 하나를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두드리고 그 기도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셨다. 그 제자의 어머니의 육적인 요구를 영적인 결과로 예수께서 승화시켜 주셨다. 이 사실 이것도 우리가 기도를 할때다 알고 뭐 어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가 다 깨닫고 나서야 그때야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일단 기도하라 하셨으니 일단 기도하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세밀하게 듣고 계시고 그분의 뜻대로 가장 선하게 이루실 것이다라는 교훈이 있을 거예요. 그두 아들은 그렇다 치고 베드로는 또왜 데리고 가셨을까? 베드로를 더 가까이 데려가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에게 그 말이 얼마나 참 부질없이 바스러질 것인지를 몸소 경험하게 어떤 몸으로 이렇게 배우는 어떤 교훈, 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어떤 눈높이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솔직히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무리 들어봐야, 아무리 알아봐야 몸으로 배워야지, 몸으로 이렇게 겪어야지만 이제 이렇게 해봐야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가 있을 거라고 아무리 경고가 있어도 실패를 해봐야지 배우는 분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사랑하사 그에게 눈높이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베드로가 더 높은 수제자 뭐 이런 단어 뭐 이렇게 더 총애를 받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그런 교육들을 하지 않으셨을까. 나중에 이 마태가 먼 발치에 있었던 마태가 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네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일들 그 말들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었던 것은 어쩌면 밤중에 예수님의 말소리가 제자들까지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 열한 사도가 각자 받았던 그 은혜의 경험들을 교회라는 틀 안에서 서로 남김없이 공유하였기 때문에 이 기록이 우리에게 남겨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 나는 그때 이런 마음이 있었어. 교회는 그런 곳이죠. 교회는 뭐 내가 특별한 기도 방법을 가지고 나만이 하는 그런 방법, 나만이 하는 아는 그 은혜, 그것만이 정답 이렇게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아주 다채로운 은혜의 경험들이 있는데 그것이 주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곳. 그 안에서 겸손함을 배우기도 하고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각기 기능이 다른 각 지체가 한 몸이 되어서 그분의 목적을 따라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목적을 따라 다양한 일을 하는 곳, 또각 물감이 막 이렇게 어우러져서 물감 하나로는 한 색깔밖에 내지 못하지만 그 물감이 어우러져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름다움을 내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죠. 어쨌든 이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히 언어로서 마태의 그 기록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원칙을 보여주는데, 기도라는 것은 그냥 눈 감고 그냥 침묵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두 번째 포인트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얘기를 나눌 텐데, 우리가 왜 눈을 감죠? 기도할 때왜 눈을 감죠? 그건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주님께만 집중하겠다는 의미죠. 그 자세죠. 이건 율법이 아니고, 이건 원칙이 아니고, 성도의 지혜입니다. 주님께만 집중하겠다. 왜 손을 모으죠? 손을 묶고, 다른 일은 내가 멈추고, 이 시간은 주님께만 집중하겠다라는 지혜로운 자세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제가 있는데,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팁 중에 하나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해 보여도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일인데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 중에 선한 것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걸 하더라도 뭐라 누가 나한테 뭐라 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가지를 치고 이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지혜로운 결단. 그 중에 기도가 언어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쪽이 아니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본, 예수님의 원칙적인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지혜와 지혜로운 가르침이라는 거죠. 기도는 그냥 눈 감고 가만히 명상을 하는 게 아니고 분명한 언어로 주님께 드려지는 간구입니다. 예수님은 음성을 사용하셨고 그 언어에는 분명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셔놓고는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하시면서 침묵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나 신약 성경을 보나 하나님의 이 계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아주 분명한 표현으로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분명한 표현으로 주님께 간구를 하는 것. 특별히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표현되어지는 언어적인 반응이자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간구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산상수훈에도 나오는데요. 산상수훈에 특별히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기도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가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마음을 담기지 않은 언어적 표현 또는 의미 없는 반복적인 언어 패턴 의미가 담겨 있지 않는 언어적인 그냥 반복되는 언어 패턴을 기도에 담는 것에 대해서 배격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 제가 가끔씩 방언에 대한 질문을 받는데 방언은 특별히 사도시대에 보여진 성령 임재의 한 증거로서 신령한 언어가 맞아요. 신령한 언어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것이 성령께서 살아계시는 증거 중에 하나로 보여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방언이 있겠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방언 역시 예언의 은사로 통변되어져야 된다. 해석되어져야 된다. 통역이라는 단계를 거치는 방언이라는 것이 의미가 담긴 언어적 표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의미 없이 막 방언을 한다. 전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방언의 핵심은 그 형식과 그 모습이 어떠하냐라기보다는 방언의 핵심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그 기도의 출발을 성령께서 시작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이루시는, 시작하신다는 점. 이 생각보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신 게 굉장히 복잡하거나 굉장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거나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겟세마네 기도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굉장히 생각보다 내용이 단순합니다. 소위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마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스러운 이 마음, 그리고 아버지께 뭘 간구합니까? 이 잔이 가능하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가 이거 너무 힘들어요. 싫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어려워요. 이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요청. 그리고 동시에 최종적으로는 그러나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내 요청보다 아버지의 뜻이 더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그런데 분명하게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다 아시겠지 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간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단순해도 됩니다. 기도할 때 단순해도 됩니다. 기도할 때 짧아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내용이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라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떤 뭐 거대하고 복잡한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이 사용될 때도 있죠. 그것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크기와 그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역할, 데코레이트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진짜 사랑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지울 수 없는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단순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없고 껍데기만 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첫 번째 포인트, 기도는 분명한 언어여야 한다. 이게 단순히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간구를 분명히 들으실, 그리고 나의 목소리까지도 주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사용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면, 나중에 마지막에 종합을 할 텐데,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가르침, 두 번째는 자세입니다. 자세. 자, 내용상으로 온갖 어떤 신비하고 영적인 방법의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아까 언어를 강조하긴 했지만, 언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떤 일부러 이렇게 다른 기도, 영적이고 신비한 기도의 가능성이 있죠. 생각해보면 엘리야 시대 때 바알 선지자들, 이방신을 섬겼던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형태 중에 하나는 자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신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실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언어로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지만 일부러 언어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자세 또한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보이셨는데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였다. 병행이 되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때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모습대로 하면 되는 걸까요? 기도라는 것이 이런 특정한 어떤 형식이나 자세,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대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리고 정말 땀이 흐르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걸까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 게 기도냐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수단인 기도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같이 완전하신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육체에 담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초월하여 기도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참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의 그 기도를 담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가, 몇 시간, 몇 분을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은 율법적인 접근일 겁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정신이 중요한데 어떤 자세로 기도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라는 점에서 볼때 일단 예수님의 기도는 특정한 육을 사용한 특정한 자세를 통해 그런 기도 방법을, 기도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것.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겠는가? 물론 우리는 아무 자세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이 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적 자유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무 자세로든 기도할 수 있어요. 산책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하시겠지만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눈을 떴을 때 아침 햇살이 쫙 비춰오는 것을 보면서 아침 햇살에 감격하여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오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침대에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침대에 누워서 기도를 할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기도의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기도가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저는 그래요. 저는 이렇게 음악을 들어도 2절을 못 듣거든요. 그 전에 의식이 나가는 스타일인데 저에게 누워서 기도를 하겠다는 건 기도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기도는 시작은 하겠지만 하다가 자겠다라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인간은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는 전인격적이라는 건데 영과 혼과 육이 하나라는 뜻인데 로봇들처럼 우리가 파트들을 조합해서 인간이 창조된 게 아니라 모든 점에서 전체가 하나고 하나가 전체로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루에 할 일을 아무리 철저하게 잘 세워놔도 내 마음을 흔드는 어떤 영적인 어떤 일들 하나가 어떤 염려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망치는 경우들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걸 분리할 수 있나요? 오늘 내가 먹는 것, 내가 오늘 무엇을 먹는가는 조금 지나치게 설명하면 나의 수명, 나의 건강, 나의 미래까지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정신이 없다. 아, 요즘 어떻게 사세요? 아, 정신 없어요. 요즘 이번 한 주 어떠셨어요? 아,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체가 케이오스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이 정돈이 되지 않아서 모든 일들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우리의 상태를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나의 최우선순위가 이 기도에 있다는 것은 몸의 표현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몸을 사용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영으로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논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간은 전인격 존재라는 것을 지금 전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간절한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기도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선한 것은 아니고 최선을 위하여 차악을 벌이는 것 여기서도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에 간절한 자세가 따라가는 것은 너무 지당한 일이죠. 육적인 형식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담는다라는 것은 자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요. 기도는 우리의 육체, 체력을 사용해야 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위한 시간과 체력을 위해 포기해야 할 일도 생깁니다.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우선순위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기도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일들을 당연하게 포기하지 않을까요? 기도는 장소를 특정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하러 겟세마니까지 가셨을까요? 그냥 그 식사 자리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눕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 식사 모습이 누워서 먹는 거였어요. 그 당시 식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누워서 이렇게 쿠션 옆에 몇 개 해놓고 그냥 이렇게 누워서 먹는 거거든요. 그냥 먹다가 그냥 기도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그 밤중에 겟세마네까지 가는 과정이 피곤했고 그 한밤중에 그 이동을 하고 너희는 깨어 자지도 못하게 너희는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상황이 제자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 마음속에는 사역의 가장 절정 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이 사역의 절정 이 중요함 그리고 이 고통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깨어있음과 제자들의 잠들어 있음이 아주 극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제가 몇 년 이제 살아보니까 미국에 살아보니까 미국은 이제 고난 주간에 아이들 방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이때 여행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오늘 어제는 좀 그랬지만 오늘 날씨 너무 좋잖아요. 날씨도 참 좋은 때고 진짜 이해합니다. 진짜 이해합니다. 곧 금방 커버릴 이 아이들에게 좋은 어떤 추억을 이렇게 가족적인 추억을 이렇게 경험을 이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연중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일하시느라 바빠서 정말 좋은 시기에 아이들도 같이 쉬고 할 때 여행 갔다 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동시에 드는 생각은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도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이들 금방 커버리면 이 기회가 없으니까 지금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기도도 항상 우리가 할수 있는 행위일까? 인생 중에 최소 한 번은 주님께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고난 주간을 가지면 어떨까? 가족 모두가 자원하여 기도에만 힘쓰는 한 주를 한 번은 보내면 어떨까?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신앙교육일 수 있지 않을까? 고난주간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어떤 육적인 의미에서의 영적 기회인데, 할수 있는 모든 자세를 다 동원해서 주님의 고난에 깊이 참여해보는 시간을 특정한 한 해에 작정하여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여러분, 이건 제가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recommendation입니다. 권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분명한 언어 그리고 분명한 자세, 어떤 육적으로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것 포함된다는 것, 여기에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다 이어지는 얘기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한 어떤 신비적 체험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 기도가 인격적인 대화라는 건 이거 사실 해본 사람만이 아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그때가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야.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저 동의하고요. 이것이 형식적으로는 주로 기도의 자리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게 진짜 믿어지고, 기도 중에 정말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실제하시고 존재하시고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지금 나에게 내 말을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지금 말을 걸어오시고 그것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것. 내가 지금 기도를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그 기도의 대상이 실제 하신다는 그 경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대상이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너무 확실합니다. 대상이 분명하지 않고는 이런 말을, 이런 기도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실제가 그려지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정말로 분명하게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이 향하고 계십니까? 가끔씩은 기도가 너무 막혀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 건지, 기도가 막 흩어지는 건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도는 공중에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분명한 대상을 향해 화살처럼 날아가고 있다는 것. 성막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많은 상징을 보여주는데, 성막의 제단에서 그거는 24시간 쉬지 않고 거기엔 불과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가거든요. 그 제단에서 거기서 타오르는 연기가 마치 공중에 막 흩어져서 사라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늘을 향해 계속해서 뭉게뭉게 올라가고 있죠.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 성소 안에서의 분향단인데, 분향단의 연기가 그 밀폐된 공간 내에서 성소에 꽉 채워집니다. 기도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찢어지심으로 인해, 휘장이 찢어지심으로 인해 지성소, 하나님께서만 계실 수 있는 그 지성소의 그 하나님의 보좌에 그 연기가 스멀스멀 흘러갑니다. 분향단의 위치는 성소의 여러 가지 기구들 중에서도 지성소에 가장 가까워요. 이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음,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 휘장이 찢겨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져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조차도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직접적인 소통 도구가 된다는 것.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경고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른다 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이 계심이 믿어지지 않고 그분을 그냥 주문처럼 기도할 때 인격성이 빠진 기도, 그냥 교회에서 의식적으로 하니까 그냥 하는 기도, 인격적으로 그분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으면서 그분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종교적 행위.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분명하게 아버지를 바로 앞에 계시는 것처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기도를 들으시는 분 앞에서 지금 확실한 언어로 간구를 드리고 있고 그분이 바로 앞에 계실 때 마치 신하가 왕을 마주하는 것처럼 은혜를 구하는 그 합당한 자세, 제발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내 육체를 사용하여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결국 기도의 시작과 마침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계심을 경험하는 것. 그게 전부죠.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확실히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며 일하신다라는 믿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의 기도에 왜 우리가 감동합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의심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 속에 진짜로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건 믿는 건 아닙니까? 인격적인 경험이 기도의 불을 지펴주기도 하고 그리고 분명한 언어, 더불어 육적으로 기도의 자리와 그 자세를 사모하는 것은 다시 인격적인 경험으로 이건 선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을 제가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고민이 돼요. 제가 그분들보다 더 잘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진짜 신기한 일이고 참 복이다. 이 믿어지는 분들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분들은 절박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도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조언 중에 하나는 기도예요. 그분이 들으실 것이다. 그분이 들으신다.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면 참 무력한 순간들이 참 많은데요. 목회자 현장 가운데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참 힘든 현실들을 같이 공감하며 채우라며 함께 이렇게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게 아마 목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저도 무력감에 빠질 수 있지만 얼마든지 빠질 수 있지만 목회자로서 믿는 것 하나는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일하시리라. 지금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목회자로서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날이 갈수록 처음에는 희미하게 하나님의 인격성이 처음에는 희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날이 갈수록 그리고 그날이 더 가까움으로써 우리가 수건을 벗는 것처럼 그분의 확실한 존재를 마주하는 그날을 가까이 감으로써 더 믿어지는 것이죠. 이게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 믿어집니다. 기도를 통해 경험되어지고요. 최고의 믿음을 고백한 제자들. 그러나 그들 앞에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들의 제자로서의 삶의 자리,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깨어 기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거는 목회자가 여러분을 동원하려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진심 어린 초청입니다.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일부일 때박 목사님이 되게 좋은 비유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글씨를 배울 때, 저도 뭐 처음부터 영어를 모국어로 쓴 사람은 아니니까, 영어를 배울 때, 특별히 필기체 같은 거 이렇게 쓸 때, 처음부터 어떻게 씁니까? 모방하고 이렇게 복사하고 이렇게 해서 쓰지만, 제일 그 글씨를 잘 배우는 방법은, 그것을 이렇게 좋은 글씨체를 점선이나 이렇게 약하게 쓰여진 그 종이 위에다가 따라 쓰는 거죠. 따라 쓰는 거. 처음에는 뭐 삐뚤빼뚤 할수 있어요. 그리고 글씨를 제대로 따라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삐뚤빼뚤한 글씨를 멀리서 보면은 사실은 그 안에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 글씨는 틀리지 않고 그 원래 의도했던 그 글씨를 그대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너희 알아서 기도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고 너희는 나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자. 내가 먼저 이렇게 기도했다. 내가 먼저 이 기도의 본을 보였다. 그리고 이 기도의 풍성함을 너희를 초대하였다.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지 않겠니? 지금 24장, 25장 계속 종말에 대한 가르침 주셨잖아요. 이 종말적인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까? 이 마지막 가르침은 기도입니다. 종말적인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사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이 기도는 언제나 할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 우리가 때가 되면 항상 그냥 언제든지 액세서블하고 항상 할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기도하시지 않고 기도를 마치세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자, 지금부터 시작, 절대로 그만두면 안 돼? 하고 계속하는 게 아니라, 세번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세요. 이제 제자들에게 오사, 45절.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두 가지 명령이 들어가 있죠. 첫 번째는 기도의 때를 지난 사람, 이제는 자고 쉬라. 두 번째, 일어나라. 이제 함께 가자. 뭐죠? 우리에게 기도의 때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기도로 부르시는, 초청하는 그 자리가 있다는 거죠.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기도의 때가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볼때 기도의 때는 영원이겠지만, 그러나 육체적으로 볼때 주님께서 나에게 특정하시는 시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파송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가 또 있다는 거죠. 이두 가지는 애매하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그 안에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연결이지만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 상태에서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어서 선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필연적 결과일 수 있고요. 성경에서 지혜라는 것은 애매한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38절. 깨어 있으라. 너희는 지금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죠. 그리고 46절.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다시 가자. 기도의 자리로부터 이제는 나아가시는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성탄의 이야기. 마태복음 처음에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제일 끝에 The Great Commission. 대사명 뭡니까? 너희는 가라. 내 이름 들고 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음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느 때냐는 거죠. 지금은 어느 때냐. 그 중심에 기도가 있고요. 함께 기도하자 하신 말씀은 아까 글씨를 따라 쓰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결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한테 기도라는 홈워크를 준게 아니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의 기도 가운데 내가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어. 주님의 약속일 겁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과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그라운드를 마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평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너무 잘 아셔서 감사할 수 있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묶였던 자유를 풀어주신,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선하지 않고 선하신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중에 고난주간이 매주 돌아오는데, 매년 돌아오는데, 이 고난주간을 특별한 기도의 때로 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부과된 어떤 짐이나 우리에게 율법적인 짐을 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의 지혜로운 전통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정말 이전에 기도하는 정말로 새로운 차원을 기대하시면서, 그리고 이 배웠던 본을 그대로 하나님께, 너희는 시험하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껏 시험하라. 그런 좋은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 일평생 가운데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이제는 깨어서 응답하며 그 인격적인 주님을 점점 더한 걸음 더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